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다음 달 말에서 오는 12월 초 사이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오늘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한은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는 한편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 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급 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 문제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남북이 합의된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에서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일각에서 경질설이 제기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미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대담에서 매티스 장관의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가 나에게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면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틀 전 매티스 장관과 오찬을 함께했으며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사실대로 말한다면 나는 그가 일종의 민주당원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그도 언젠가는 떠날 계획을 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사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로버트 매닝 국방부 대변인은 방송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군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고도로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반정부 언론인 카시오기 피살 의혹과 관련해 제재가 부과될 경우 보복 조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우디 외교부는 어제 국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사우디 안국은 반복된 거짓 의혹과 관련해 경제 제재나 정치적 압박을 통해 사우디를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는 어떤 조치에도 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사우디의 경제는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이 있으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사우디 배후설과 관련해 만약 의혹이 사실이면 우리는 매우 분노할 것이라면서 배후가 밝혀지면 가혹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미 CBS 방송과의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대담에서 나는 중국이 우리와 공정한 거래를 하길 원하며 우리처럼 시장을 개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모두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도 이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며 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을 언급하며 중국도 선거에 개입했다며 중국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타이완 방문을 정식으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총통실은 성명에서 바티칸을 방문한 천젠런 부총통이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타이완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황은 타이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총통실은 교황의 수락 여부나 방문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가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해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교장관은 오늘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은 호의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EU는 전날 협상 수석대표가 만나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의 국경 문제 등 쟁점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현지입니다.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쉽게 해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은 북한의 다른 미래를 위한 문은 열려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군축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지난주 각 나라들의 토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고 함경남도 동해안 일대로는 밤부터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2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가 1에서 2미터,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쉽게 해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무기 실험을 멈췄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비핵화에 대한 희망적인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해제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방영된 미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대담에서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아니라며 자신은 제재를 완화하지 않았고 제재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그가 나를 좋아한다고 믿고 있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자는 김 위원장의 인권 유린 문제와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사실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김 위원장을 사랑한다고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도 김 위원장의 저지른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며 나는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자가 사랑한다는 발언에 대해 거듭 질문을 하자 그것은 비유적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두자면서 자신은 김 위원장과 잘 어울리고 있고 좋은 에너지와 케미스트리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있었던 끔찍한 위협들을 보라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더 이상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단 한 기의 핵무기도 폐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미사일을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해서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신도 그렇게 말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사회자의 질문에 그 질문의 대답을 그렇다고 해두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과 로켓,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김 위원장과 자신이 현재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있어 훌륭한 성과를 이뤘다며 지금까지는 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어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항상 지금까지라면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치르게 될 것으로 생각했고 취임 후 몇 개월 동안 나온 수사도 가장 강력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김 위원장이나 미국도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이해하고 있으며 여기에 동의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향후 미북 실무 협상에서 북한의 핵물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위치를 신고하고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북한의 조치와 조건부 종전선언 또는 종전선언을 위한 다자평화회의 소집을 제안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비핵화의 첫 단계로 북한의 모든 핵시설 신고를 요구할 경우 협상은 지금의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이에 앞서 열릴 미북 실무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최근 방북을 마치고 밝혔듯이 실무 협상의 미국 측 협상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측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실무 협상에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외에도 1단계 비핵화와 상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핵 물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위치를 신고하고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조치와 조건부 종전선언 또는 종전선언을 위한 다자평화회의 소집을 교환하는 방안이 1단계 비핵화 상응 조치 조합으로서 현실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1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북한의 모든 핵 목록과 시설을 포괄적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비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n't require them to make a completely comprehensive declaration from the start. I would make a proposal that North Korea declare and suspend.
대신 북한이 핵물질 생산과 연관된 모든 활동을 신고하고 중단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핵화에 매우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눈 전 특보는 여기에는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영변 외부에 있는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들이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찰단이 이런 시설들에 방문하기 전 북한이 모든 시설과 이들의 위치를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는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미사일 규모와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준비가 된 제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It would not involve North Korea revealing the number and locations of all their nuclear weapons, all their missiles and so forth. That they are not prepared to do.
아이논 전 특보는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로는 조건부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Now, in terms of a declaration, an end of war declaration, I think as a corresponding measure, I think it would make sense. By the way, I would link a U.S. support for an end of war declaration with a parallel joint statement.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평행하는 미한 공동성명을 연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평화 이후에도 미한 안보 동맹과 더불어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은 평화를 저해하는 성격이 아니라 반대로 평화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내용의 미한 공동성명이 병행돼야 미국과 한국 양측 모두의 종전선언 지지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최근 김정은 위원장도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 주둔과 미한동맹 유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방안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도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1단계 비핵화 조치로서 핵물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위치를 신고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 should work to persuade the North Koreans to provide a complete list of the facilities in North Korea that are linked to the production.
이와 동시에 이런 시설들을 모두 폐쇄하고 불능화시키며 사찰단 접근을 허용하는 조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미국의 상응 조치로서 종전선언 대신 다자간 평화회의를 제안했습니다.
I think that in terms of end of war declaration, maybe instead of trying to end the war.
약 70년간 이어진 한국전쟁을 선언 형식으로 끝내기보다 미국과 한국, 북한 그리고 중국이 참여해 종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 평화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겁니다. 잔우지 대표는 또한 북한이 원하는 또 하나의 상응 조치인 제재 완화에 관한 세부 내용도 실무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제재 완화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일치하는 구체적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더 폭넓은 시각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understand where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making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U.S. administration.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미국이 남북 관계 개선의 진전 상황을 이해하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과 북한이 약속한 경제 협력은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져 곧 평화라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최근 주장했듯이 북핵 시설을 민수용, 즉 전력 생산용이나 의료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흥미로운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다른 미래를 위한 문은 열려 있다면서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주의자지만 북한 문제에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과 경제적 최대 압박 캠페인의 조합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 진행자인 휴 휴잇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약 두 달 안에 만날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한 문을 열어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어떤 미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하고 작은 영화 한 편을 북한에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위한 문은 열려 있으며 북한은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게 비핵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을 통과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미래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느낌이 괜찮느냐는 질문에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계속 추구했다면 지금 상황에 오지 못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만약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돼 4년이 지났다면 북한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갖는 것을 보장하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의 미래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주의자이고 강력하게 압박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는 전임 정부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만료일이 다가오는 고지서의 예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은 미 재무부가 한국은행들과 전화회의를 연 것은 한국은행들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주의보라는 것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남북정상의 평양선언 직후 미국 재무부가 한국은행 7곳과 전화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회의에서 재무부는 한국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 관련 이슈를 집중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번 재무부의 조치를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고 그 배경에는 워싱턴 조약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know there's been a lot of concern in Washington, not just among the administration people, but also among the opposition people.
특히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꽤 멀리 북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걱정이 상당했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재무부의 이번 제재 준수 요구는 한국에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입니다.
They are basically saying that if a bank is involved in financial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that have been sanctioned, that that bank itself is...
만약 한국은행이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다면 해당 은행도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미 행정부의 금융 독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과 일맥상통합니다. 스티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 교수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연히 한국은행이 직접 북한과 거래할 순 없지만 북한과 사업하는 중국, 한국 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순 있다면서 이번 재무부의 조치는 모두 세컨더리 보이콧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ou know, this is all part of what we call secondary sanctions. And so the banks aren't doing business directly with North Korea. No one's arguing that. But they could be financing.
한국 정부가 최근 5.24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여러 측면에서의 경제 협력을 모색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풀려는 데 대해 미리 경고했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이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도 분석했습니다.
But I'm sure in the political sense they're trying to reinforce the message that they don't want South Korea to break ranks with the maximum pressure policy.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깨길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지만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미국 정부에는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뱁슨 고문의 설명입니다. 한편 브라운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은 먼저 비핵화 돌파구가 마련돼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정치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사임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은 헤일리 대사의 리더십 때문에 미국이 유엔에서 다시 강력한 목소리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대북 압박 정책을 실행하는 데 긴밀히 협력한 훌륭한 파트너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미국이 헤일리 대사가 굳혀놓은 미국의 강력한 기반을 계속 다져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헤일리 대사와 자신의 정책 이견은 극명했지만 헤일리 대사의 봉사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모욕하고 기능을 약화시키는 국제기관에서 미국을 대변해야 하는 난처한 임무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헤일리 대사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와 안보 그리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몹시 손상시키는 행정부의 그릇된 정책들을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다음 유엔 대사는 반드시 다른 경로를 택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고 일관된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북핵 위협을 다루는 문제 등 미국이 직면한 많은 도전 과제들은 미국이 운전자석에 있지 않기에는 너무나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많은 상원 외교위원들이 이런 견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테드 유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헤일리 대사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전임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첫 미북 정상회담을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끝낸 것에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브래드 셔먼 의원도 이날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헤일리 대사는 효과적인 외교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았다며 여기에 헤일리 대사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일리 대사는 이런 결점 있는 외교 정책의 효과적인 대변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보다 더 많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장 사찰 허용을 진전으로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북한과의 소통은 계속 있어 왔고 북한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고 10기에 추가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것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며 북한 경제는 여전히 2년 전과 같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요호 의원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 거래하는 주요 중국은행에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무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 경제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고 북한은 약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중국과도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핵화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비핵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군축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지난주 각 나라들의 토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았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각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국과 북한 대표 간 설전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토론 사흘째인 10일 미국 발언 시간에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On North Korea, while we remain hopeful for progress on the basis of recent diplomatic engagement, we must maintain pressure on Pyongyang until we achieve the final
외교적 관여를 바탕으로 한 진전에 희망을 품고 있지만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 때까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날 톰슨 차관의 북한 관련 발언은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시리아를 향해 목소리를 높인 것과 대조적인 것은 물론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던 지난해와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표의 발언 이후 종종 추가 발언을 요청해 강하게 반발했던 북한은 이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추가 발언권을 행사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은 공식 발언 시간이 주어진 11일에도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발표에 나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s a result, gaze of a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the situation in Korean Peninsula
김 대사는 국제사회의 한반도에 대한 우려는 지지와 환영으로 바뀌었으며 이런 획기적인 한반도의 변화는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 대사는 북한이 무기실험을 멈추고 핵실험장 등을 폐기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도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 않는 등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한 달 넘게 이어진 1위원회 회의에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서로를 비방했었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터무니없다는 등의 단어를 사용해 비난을 했었습니다.
We've heard these comments over the last four weeks. Nothing changes. I have to sit here and respond to
평양 정권의 대표의 주장이 4주간 진행된 군축 회의 동안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우드 대사는 북한이 이번 문제를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갈등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의 갈등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또한 미국을 폄하하며 갈등 구도를 이어가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I just heard such a ground remarks of the
북한 외무성 소속 리인일 대표는 워싱턴 정권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잘못된 주장으로 전 세계를 오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는 추가 발언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추가로 또다시 발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전을 벌였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회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첫 주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북한을 겨냥해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던 나라들이 크게 줄어든 점도 올해 회의에서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지난해까지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던 한국은 지난 11일 조태열 유엔 주재 대사의 발언을 통해 북한의 동창리 위성 발사장 폐기 약속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Such a positiv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last several months, albeit with bumpy road ahead, provides a glimpse of hope in addressing other challenges of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the world is facing today, especially
그러면서 지난 몇 개월간의 긍정적인 발전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군축과 비확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 가닥 희망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싱가포르와 몽골,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권 국가들도 한반도에 조성된 평화 분위기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여전히 심각한 위협으로 꼽는 나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독일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단계를 밟을 때까지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스웨덴은 북한의 약속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며 핵실험 금지 조약의 서명과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노르웨이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현존하는 심각한 군축과 비확산 문제로 꼽았습니다. 일본의 다카미자와 노부시게 군축 대사도 북한의 핵무기와 프로그램, 관련 시설,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apan reaffirms our strong commitment to the goal of achieving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그러자 북한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추가 발언을 요청해 일본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불편해하는 나라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다카미자와 대사가 지난해와 올해 일본의 발언을 신중하게 비교해달라고 거듭 밝히자 북한 대표는 큰 변화를 찾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4일 개막해 8일부터 각국의 토의가 진행되고 있는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는 오는 11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위원회는 각 나라들의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의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를 불허한 데 대해 유엔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검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나 폴슨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장은 15일 VOA에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한국 통일부가 불허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n terms of the reporting, there should be freedom of the media and the media should be allowed to cover all kinds of issues.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언론의 취재가 허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통일부는 앞서 15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재하려던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취재를 갑작스럽게 불허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판문점이란 상황, 남북 고위급 회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논란이 커지자 한정된 공간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데 김명성 기자가 활발한 활동을 해서 널리 알려졌으니 언론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사 측은 김 기자가 과거 평창올림픽 때도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취재했었고 이번 고위급 회담도 판문점 북측이 아닌 남측 지역에서 열렸다며 통일부의 제한 조치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당국이 이렇게 탈북민 출신이라며 취재를 불허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한국엔 3만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고 김 기자처럼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탈북민도 적어도 10명에서 2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김 기자의 취재에 이의를 제기해 불허했냐는 질문에 그런 이의 제기는 없었고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언론은 탈북민 기자의 취재가 회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고려해 통일부가 사실상 자체 검열을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폴슨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장은 이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더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모든 남북 간 회담과 대화에 관한 보도에 정부의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s really important and what we certainly would say is that we hope that there is no censorship on reporting on the summit and the talks and whatever else.
유엔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이 권리에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자유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탈북민 사회도 통일부의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탈북민 사회가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라며 통일부의 조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난리도 아니죠. 지금 말로는 지금 우리 헌법에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 의지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북한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또 그러고 북한 사람들 그 사람이 이마백에다가 자국사라고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국회의원을 지낸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번 조치는 출신차별이라며 김 기자는 탈북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탈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탈북자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와서 주민 등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까지 부르는 말이고요. 그 사람은 그 김명성 기자는 대한민국 언론인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지. 그런데 이렇게 이건 인종차별 내지는 출신차별, 오리진차별이 되죠.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통일부의 조치는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주권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시운계 언론사 기자단은 이날 통일부의 탈북민 기자 취재 제한은 부당하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통일부가 특정 기자를 배제한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탈북민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로마 카톨릭 교황의 북한 방문을 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도수가 12억 명에 달하는 카톨릭 교회의 수장이 평양을 방문할 경우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할 용의를 표명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9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라는 초청의 뜻을 전달할 것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교황의 북한 방문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며 교황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며 적극적인 환대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지난달 20일 백두산에서 남측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김이중 대주교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주교가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교황청에 전달하겠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꼭 좀 전달해달라고 답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교황 방북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 같은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 주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 오는 18일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 위원장의 뜻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마 바티칸 뉴스는 교황청 대변인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오는 18일 바티칸을 방문하며 하루 전인 17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베드로 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집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미사에는 문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티모데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 신자이기도 합니다. 교황청은 아직 교황의 방북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방북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프란치스코 교황 자신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평양 방문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본 김희중 대주교는 지난 10일 한국 JT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북한 방문을 수락할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 뭐 좋은 계기를 또 마련하면은 더욱 쉽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로마 가톨릭 교황의 사상 첫 방북이 됩니다. 앞서 지난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 2014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지만 북한을 방문한 교황은 아직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을 초청한 의도를 외교적 고립 탈피와 대외 이미지 개선 등 두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교황청은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대변자인 동시에 국제법상 주권을 가진 독립국입니다. 이 때문에 유엔의 비회원국 연구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 쿠바, 한국, 일본, 이집트 등 87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황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고 김희중 대주교가 JT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바티칸 시국이라고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뭐 시국이나 교황청이나 종교의 자유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치 않고 모든 나라와 설린 우호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바티칸의 기본적인 그 외교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도 교황을 초청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전 세계 160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40개 이상의 제외공간을 유지해왔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이탈리아 등 20여 개국은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등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태국과 필리핀, 싱가포르 등은 북한과의 무역관계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양을 방문해 국교를 튼다면 북한으로서는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좀 또 숨통을 터보려고 특히 그 기독교 캐드릭 계통의 국가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한 것 같은데.
또 다른 것은 교황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종교 탄압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매년 펴내는 종교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주민이 몰래 종교를 믿다가 적발되면 체포, 구타, 고문, 심지어 처형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상당수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교황이 방북할 경우 종교 탄압국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고 이는 대북 제재 완화에 유리한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Cure a relaxation of UN sanctions by projecting this image.
이 밖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에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차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사상 최초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조만간 만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주변 강대국 최고 지도자들을 대부분 만난 데 이어 전 세계 12억 가톨릭 신자들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만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이 한층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교황의 방북 못지않게 어떤 조건에서 방북하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외국을 방문하면 항상 대규모 종교 행사를 가졌다며 북한 당국이 이를 허용할지가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But if he is allowed to conduct a full-scale mass, that would be a more positive sign.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종교가 사라진 북한에서 그런 행사를 여는 것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 신자가 얼마나 있기에 고방이 거길 가겠느냐. 또 그 간다 그래서 정말 가톨릭 신자들이 뭡니까 대환영하는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과거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서방의 종교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 1992년 4월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이어 1994년에도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으나 그 후 별다른 후속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2016년 탈북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에 따르면 북한은 1991년에도 교황의 방북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북한 정권은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북을 추진했지만 신앙의 자유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은 과거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번성했던 곳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해방 이전 북한에는 2,600여 개의 교회와 가톨릭 성당 57개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만 5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사망한 김일성 주석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부친인 김영직은 1911년 평양의 기독교 학교인 숭실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김 주석의 어머니 강반석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강반석의 이름이 반석인 것도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이름에서 연유한 겁니다. 또 김일성 주석의 외가 친척인 강양욱은 기독교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번성했던 북한의 기독교는 1940년대부터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종교는 아편이라는 공산주의 교리에 따라 북한 당국이 교회를 폐쇄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인덕 전 장관입니다.
북쪽에서는 6.25를 위해서 전멸시켰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2600개나 되는 그 교회를 몽땅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정권이 종교를 탄압하자 많은 기독교인들은 6.25를 계기로 한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월남하지 못한 신자들은 당국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몰래 기독교를 믿는 이른바 지하교회 신자가 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1998년 평양에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외 선전용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과연 방북을 결정할지 또 이것이 북한 사회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은기입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북한 내에서 활동했던 70여 개 인도주의 단체 약 200여 명의 활동가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방북 허가를 받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북 인도주의 활동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 정치학자로 현재 한국 한양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세비 교수가 최근 대북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 20여 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어떤 계기로 이런 연구를 했고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I think my But my primary purpose is that I'm a social scientist. So I want to
사회 과학자로서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미국의 인도주의 단체들이 거기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기독교 단체 등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이 주관하는 각종 강연과 포럼 등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 북한의 평화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죠. 그러다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활동가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장 북한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대중들에게 북한이 어떤 곳인지, 지원단체들이 북한은 물론 미국 내에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연구를 위해서는 최근 4년 동안 대북 인도주의 활동 등에 관여한 20여 명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미국인이고 기독교 관련 지원단체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북한은 물론 미국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Until recently, the dominant media narrative is that North Korea is like the most evil regime. They violate.
최근까지 북한에 대한 미국 내 주요 인식은 사악한 정권, 인권 침해국, 자유가 없는 나라와 같은 이미지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여행을 막지 않으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 내부에 대한 미국 내 인식은 주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형성되곤 했습니다. 비판과 제재를 받아 마땅한 독재국가로 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 특히 종교적 성격을 띠는 지원단체들이 제시한 북한은 묘한 차이가 있는 좀 더 복합적인 이미지였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내부의 법과 규칙을 어기지 않는 한 종교 관련 인도주의 단체에 좀 더 유연함을 보이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북한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들은 자신들이 북한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종교 자유 향상에도 의미 있는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줌과 동시에 외부 세계가 북한 주민들을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당국에 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의 활동이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미국 정부도 이런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가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When the travel ban first happened, it was very disruptive. For example, like the, you know.
지난해 9월 여행 금지 조치가 발표될 당시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일단 북한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무부는 물론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시간은 물론 재정적인 부담도 뒤따릅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고 법과 제도 안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언도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양과기대의 경우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 최소 4개월간 북한에 거주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한 치과 관련 지원단체가 북한 지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해 이를 포기하고 베트남 등 다른 지역으로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이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여행이 미국인들의 신변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정부로서는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요?
Yes, we agree. And therefore, like, I don't think the, at least, like, the humanitarian workers and I, we're not, you know, we didn't write, you know, we're not.
물론 동의합니다. 인도주의 단체들이 여행 금지 조치나 대북 제재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합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런 다른 접근 방식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즉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개혁과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겠죠. 그렇다면 인도주의 활동에도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들 단체는 자신들의 경험 또 북한과 관련한 정보 등을 좀 더 많은 미국 대중들과 공유하길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말이죠.
미국 정부가 북한 여행 금지 조처를 한 데는 시민의 안전뿐 아니라 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최대 압박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과도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ut then my point is that I think we need to follow at least a two-track. Two-track diplomacy, maybe on one track.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도자 간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압박 작전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동시에 북한과 외부 세계와의 더 많은 인적 교류와 평화적 발전과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들도 과거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경험을 통해서 현실을 자각하고 내부 개혁 개방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실례로 고르바초프는 미국 아이오와 농장을 방문해 자본주의 사회의 농장 시스템이 자신들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변화는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닌 북한 내부, 즉 주민들로부터 시작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인적 교류와 관여입니다. 인적 교류나 인도주의 활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는 현장 접근 모니터링, 또 당국의 통제가 항상 우려사항으로 제기되곤 하는데요. 박사님이 만난 활동가들은 이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I think that's a valid concern. But I think the concern was more
충분히 타당한 우려입니다. 하지만 초창기의 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뷰한 많은 단체는 고난의 행군 때부터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시작한 곳이 많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북한 관리들과 신뢰를 쌓으며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면 단체에 좀 더 많은 재량권을 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당국도 서방의 지원단체나 관광객들을 많이 오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신뢰와 투명성을 구축할 수 있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정말로 달라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엇갈린 대답들이 있습니다. 박사님이 만난 활동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They say that North Korea has changed dramatically in the past 20 years. That North Korea today is very different.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김정은 체제는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같지 않습니다.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은 북한 사회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정부 배급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생존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장마당, 돈주와 같은 사실상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과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부 세계와의 더 많은 교류와 접촉이 사회경제적 발전을 만들고 정치적 변화까지 견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1950년대 중국은 한국, 미국 등과 전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자리 잡은 중국, 특히 젊은 중국 세대들이 이 한국, 미국과의 전쟁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미국과 한국의 최신식 휴대전화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여와 교류가 변화를 이끄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계 미국 정치학자 조세비 교수로부터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의 역할과 트럼프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이들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를 보내드립니다.
매일 아침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